하나님, 저희가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희 남의 숨교회 이 기도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사람들을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와 기도자를 지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찾는 이 시간 이 사람들이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는 귀한 사람들이 오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또한 이각 사람에게 이 기도의 시간이 신앙의 불씨, 기도의 불씨를 이어가는 귀한 시간이 오니 각 사람에게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이들이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신앙의 불씨가 계속 더 타오르고 이어져 가게 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게 하시며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지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편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아버지, 시인에게 하셨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제가 그 마음을 느끼고 또 때에 따라 시인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41편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말씀. 시편 41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자, 41절 1절 읽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요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헤아리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늙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로 41편 말씀을 나눕니다. 보시면 1권의 마지막 편이 41편입니다. 시편 설교를 1편부터 쭉 해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벌써 1권이 마무리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사실 어떤 면에서는 41주의 설교를 한 것이고 그러면 거의 1년여 가까이 이 기도회가 이어져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 되게 뿌듯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네번 정도만 더 하면 시편 50, 150편까지 여러분들 설교를 한번 다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게도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편을 1편부터 매주 한 편씩 듣고 읽고 그렇게 내가 몇 년을 설교를 들어서 시편 전체를 내가 배웠다는 건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도 이 시편의 언어, 시인의 언어, 그리고 시인의 기도가 좀 익숙하게 받아들여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뭐 오랜만에 말씀드리지만 수요기도에 한주 나오는 것, 뭐 나오기도 하고 못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시편의 말씀을 꾸준히 붙잡으셔서 기도회이기도 하지만 이게 시편 공부가 되어서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마음이 좀 새겨지는,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나갔던 시들을 좀 읽으시고 제뭐 기대가 있다면 제 기대겠지만 앞부분을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전의 시편을 봤을 때보다 좀 다르게 의미들이 기억나고 읽히고 그 감성이 느껴지고 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보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 오시는 주도 설교를 좀 챙겨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시편을 채워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1권을 마무리하면서 또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맨 앞부분에는 먼저 구조를 좀 볼까요? 맨 앞부분에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이 구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가난한 자는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건칠 것이고 그가 병상에 누워 있을 때에도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편 1편 1절과 3절에서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오죠. 그리고 그다음을 봅시다. 4절부터는 주어가 좀 바뀌죠. 1절부터 3절까지는 가난한 자라고 표현해서 객관적인 단어를 사용하는데 4절부터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하면서 다시 주관적인 용어로 가죠. 1절부터 3절만 보면 아 이게 교훈시구나 어떤 객관적인 얘기를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데 4절부터 하니까 이게 교훈시가 아니라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되게 간구하는 시로 느껴지죠.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옵니다 나를 고치소서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뭐 때문에 고쳐달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쭉 읽어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병든 것 같죠. 그렇죠? 그가 병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원스토리 악한 병이 들어 그가 눕게 되었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 있죠. 그렇죠? 이가 병들었던 것이 있고요. 또 하나의 어려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관계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원수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수군거리는 자들, 내가 신뢰했던 자들 하면서 원수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가져게 된 어려움 두 가지를 얘기하죠. 여기서 좀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첫 번째 숙제는 뭡니까? 병과의 싸움이죠. 이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그렇죠? 병들었다라는 표현. 실제 병이 든 것 같기도 하고요. 병들었다는 게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 병들었다는 건 고통의 의미가 있습니다. 병들면 아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통 당해보시는 거 있죠. 사람들이 감기만 들어도 생각이 되게 많이 바뀝니다. 그렇죠? 내가 좀 아프면요. 내가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오늘을 대하는 태도나 여러 가지가 되게 달라지죠. 그렇죠? 입맛도 없고 놀고 싶지도 않고 이 고통이 끝나는 것 외에는 큰 관심이 없어지고요. 그렇죠? 인생의 중요도가 다시 재점검되는 게 아픈 순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인의 첫 번째 숙제는 병든 것인데 병든 것의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병든 것의 두 번째는 뭐죠? 무기력이죠. 무력함입니다. 내가 병들어서 아픈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 내가 이게 나아볼까? 이렇게 되지 않잖아요. 내가 제대로 된 면역력을 가지고 내 몸에 오는 질병을 저항해낼 수 있는 상태가 지났기 때문에 아픈 거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선을 넘어왔기 때문에 아픈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병듦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무력함입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력함이 이 두 번째 특징이죠. 병듦의 세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병듦의 세 번째 특징은 내일이 보이지 않는 절망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근데 병이 들어서서 가만히 있으면 남는 감기 같은 거면 모르겠고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가 될 게 확실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병은 어떻게 됩니까? 악화되죠. 이대로 계속 가면 죽음을 향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병듦의 세 번째 특징은 희망 없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실제 병이 들었건 시어로 표현하건 간에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시인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되게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렇죠?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통증이 있는데 내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대로 가다간 내가 버티고 참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나아지는 게 아니라 이대로 가다간 문제가 더 심각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시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시인이 갖고 있는 자기 삶의 어려움을 표현을 합니다. 시인의 두 번째 숙제는 뭐예요? 근데 더 많이 표현하는 건 관계적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죠. 본문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수들이 내게 와서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 이름이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 거짓을 말하고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한다라고 표현하죠. 이게 거의 병문안의 장면이죠. 원수들이 와서 악담해 빨리 죽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보러 와서는 아유, 어떻게 빨리 나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좋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심중에 악을 쌓아있고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나가서는 그 악을 선포하며, 야, 내가 보니까 곧 죽겠더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내가 되게 힘든데 그걸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힘들지 확인하고, 내가 진짜 망할 건지 확인하고, 그걸 되게 좋아라 하면서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악 원수까지는 아니고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로 나를 해하려고 꾀하여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그가 눕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고. 그래서 이 원수까지 하는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군거린다고 하죠. 그렇죠? 수군거려요. 쟤는 안 돼. 이제 쟤는 끝났어. 쟤 이제 죽을 거야 라고 이제 수군거리는 거죠. 그렇죠?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뒤도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돌이켜 움직여버린 걸 발꿈치를 들었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는 나랑 가까운, 내가 신뢰, 여러분 신뢰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가 신뢰하는 가까운, 같이 떡을 먹는 건 교제, 가족, 함께함인 건데, 내가 신뢰해서 함께했던 사람들도 아 이제 얘는 안 되겠구나라고 나한테 이제 발을 터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신이 당한 두 가지 고통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죠? 병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괜찮았다가 내가 병들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병들어 힘들었더니 갑자기 가까웠던 친구들 나를 배신하고, 조금 멀리서 나를 별로 안 좋아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내 원수들은 아예 더 기뻐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병이라고 해서 감정이입이 안 된다면 일반론도 들어가죠. 시니까. 일반론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하다가 내가 잘안 됐어요. 내가 잘안된 거에 누구 책임이 있어요? 본인이 표현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범죄했으니 나를 고치소서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내가 잘못해서 내 문제가 어그러졌고요. 그렇죠? 내가 되게 힘들어졌어요. 내 문제가 어그러졌고요. 이게 좋아질 기, 좋아, 이걸 회복할 능력이 나한테 없고요. 앞으로는 더안 좋아질 거예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수군거리고 이야기거리로 삼고 망하는 걸더 좋아하고 쟤 저렇게 될줄 알았다고 하고 도와줄 줄 알았던 사람들조차 나에게 발을 돌리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신이 되기 지금 어렵죠. 그렇죠? 이쯤 되면 진짜 어렵죠. 이 사람은 지금 병과 배신의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이러면 매몰되죠. 그렇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보통 매몰돼요.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이 돌고, 막 사람들이 막 앞에서는 되게 위해 주는 척하고는 정보 빼내가서 내 욕하고 다니고, 막내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 내가 다 알고, 내가 믿었던 애도 배신 때리고 이러면 진짜 미치죠. 이것만 해도 정말. 이런 안 겪어보셨죠? 이런 거 겪으면 되게 힘들어요. 뭐 어디 가서 해명할 수도 없고, 뭐 해명해봐야 내 땅에 해명한다고 했는데 더큰 말을 만들 뿐이고, 이게 힘들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안 돼요. 이렇게 되는 상태. 그냥 그거는 이제 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기엔 내 인생 자체도 이제 되게 힘들어진 거죠. 이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거의 푹 빠져요. 푹 빠져서 좌절했다가 원망했다가 외면했다가 막 이, 요, 그 쳇바퀴를 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인은 안 그러죠. 이 시인은 왜안 그래요? 이 시인의 태도는 되게 달라요. 이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병을 고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고서 내가 당연히 복수할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복수는 개인적인 보복을 뜻하고 보응은 객관적인 보복을 얘기해요. 복수는 네 나한테 이랬지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마고, 보응은 네 잘못이 네 머리에 돌아가게 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표현이지만, 하여튼 뭐 일단은 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이 사람 뭐라고 생각해요? 관계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고 병 상황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운데도 나는 일어날 것이고 나는 복수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죠. 왜요? 왜 이렇게 확신합니까? 첫 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라고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원수레들이 맡기지 아니할 것이고 병상에서 누워 있을 때 그 병을 고쳐 주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있는 객관적인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를 반드시 구하시고 반드시 고치시는 분이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이 사람이 믿고 있어요. 근데 난 누구예요? 이 시인에 볼 때 나는 가난한 자를 보살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나를 도우시고 나를 고치실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상황에서 그 상황에 압도되지 않고 이 세상 앞에서 내가 분명히 일으키실 것이고 나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고 나를 보응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자신감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치실 만한 사람이 되십시오. 때로 우리 가운데 고통과 배신의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을 하나님과 함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울 만한 자로 서서 살아가십시오. 물론 이걸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인과응보는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나쁜 사람이라도 주님의 긍휼하심에만 의탁하는 날도 있어요. 앞에 시인이 그런 날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잘못으로. 그렇죠? 근데 그렇게 객관화시키라는 교리적으로 말하자는 게 아니라 시인은 고백이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왔잖아요. 그럼 이 고통의 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더 편안하게 가질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요, 이제까지 걸어오는 삶의 족적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왔다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심각한 지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세우시고 고칠 것이라는 확신을 굉장히 쉽게 갖고 그 확신을 되게 쉽게 선언합니다. 그렇죠? 이게 시편 1권의 마지막 편입니다. 이 시편 1편의 마지막 권에 이 두 가지 지점이 보이십니까? 시편 1편의 마지막 점은요, 가장 고통스러운 장면을 설정하면서도요, 그 반대에 뭘 설정해요? 가장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이제까지 시인의 모습에서는 그 중간에 막 혼란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원망하고 어디 계십니까? 그런 고백들도 했지만 41편에서 딱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장면이 이거잖아요. 고통 상황은 하나도 안 나와졌는데 이 사람은 온전히 확신하고 있어요. 왜요? 내가 주의 길에 합당하게 걸어온 사람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적용의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 서 계시라는 말씀. 햇살 좋을 때 하나님 편에 서 계십시오. 그럼 비 오는 날 하나님께 여러분들 우산이 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정당성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성경 공부하면서 이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우리를 건지소서. 사사기 전반부에서는 쉽게도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이 후반부에서는 쉽게 그들의 인생에 개입 못하시죠. 왜요? 그들도 악한 자니까. 네가 고통받는 거 알겠고 네가 어려운 거 알겠는데 내가 너를 도울 정당성이 되게 어렵다. 왜? 너도 악하니까. 사사기 맨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이 난감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잘못했죠. 근데 이스라엘 돕기가 어려워요. 왜? 이스라엘도 나쁜 애들이니까. 도왔다고 어떻게 됐어요?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모두를 돌보고 싶어 하세요.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바닥을 내놓고 회개하면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탁해서 우리가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교리를 건들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다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는요, 이미 하나님의 동역자적인 발걸음을 걷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옥에 들어가도 옥문이 열릴 것이고 내가 독사에게 물릴지라도 하나님께 치유하실 것이고 또 죽을 때가 되면 내 생명의 피를 주님께 받으셔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께 코어킹 같이 일해 나감에 대한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지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방향과 계속 반대편에 서 있으면서 내가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하는데 얘는 도와줘봐야 인생 방향은 여전히 약한 방향대로 갈 생각이고 지 생각대로 할 애라면 하나님도 그 인생에 개입하시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처럼 되게 당당하게 지금 나에게 응답 주신 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일어날 것이고 난 치유될 것이다. 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세우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니까 라는 그 지점 여러분들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이건 구조적으로 적용하는 거고 적용을 두 가지만 더 해보죠. 두 번째 적용은 간단하게 너무 간단하게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편에서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되세요. 여러분 악하고 가난한 자들도 있고요. 선하고 가난한 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보살핌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선악과 상관없이 그렇죠? 내 마음에 드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물론 예전에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자를 도와줄 때는 보고 먹는 것처럼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죠? 조심스럽게 도와줘야 됩니다. 아니면 물려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악한 자건 선한 자건 가난한 자를 도우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으면서 어느 날 내가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라고 내가 기도하기에 주 앞에 민망해지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려면요 그 전에 나와 대화가 필요하세요. 너는 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지 않았니? 우리가 또 회개해야 되고 대화가 길어져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의 긍휼을 베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난해지는 그 날 주여 나를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 긍휼이 나에게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부유의 날, 여러분들의 평온의 날, 여러분들이 먹고 살만한 그날 주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날 주변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내내 그렇게 평온하지 않아요. 인생 내내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오랜만에 온 평온을 누리세요. 하지만 그 평온을 누릴 때 돌아보셔야 됩니다. 가난한 자를. 세 번째 적용. 저는 약한 자의 모습을 보면서도 적용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그 인생이 곤란에 처했을 때 그를 비난하거나 수군거리는 것에 조심스러우셔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인은 잘못도 있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보이는 그렇죠? 쟤 저러니까 저렇게 되지도 있었지만 다른 측면 가난한 자를 돌봤던 자라는 측면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한 개인은 복합적입니다. 이 사람에게 오롯이 악만 있기도 어렵고요. 이 사람이 오롯이 선만 있기도 어려워요. 내 자신이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것처럼 한 개인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한 면을 보고 내가 쉬이 돌을 던지는 위치에 서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가 나를 생각하며 저의 수군거림과 저의 뒤돌아섬을 보응하소서라고 기도하지 않도록 누군가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가 누군가의 하나의 죄와 하나의 결과에 대해서 말거리를 삼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다른 선한 측면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있을 줄 우리가 어찌 압니까? 우리가 어찌 압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의 단점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난하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이걸 잘못해서 이렇게 됐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측면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계속 나는 이런 잘못에서 이렇게 된 사람이야에만 집중할 때 나라는 사람의 큰 그림을 놓치게 되고 그 비난과 힐난과 조롱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하는 그 수군거림이 나를 더 늪으로 빠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걸 잘해서 이렇게 됐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 인생을 살아가는데 충분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전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반대 측면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푼 사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잘못들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나를 한쪽 측면만 보고 자고하거나 한쪽 측면만 보고 비하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그 겸손의 자리에서 우리가 흔들릴 때, 그 겸손의 자리에서 내가 흔들릴 때 오롯이 은혜를 향해서도 가지 못하고, 그리고 내가 의인 줄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타인의 죄에 함께 빨려 들어가는 수군거림의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냥 그 균형을 잘 잡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희망을 가지세요. 항상. 항상 희망을 가지십시오. 항상 희망을 가지세요. 항상 희망을 가지세요. 이 사람은 여기에 서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병과 이 거절감 속에서 이 사람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오는 메시지는 희망이에요. 거기서부터 다음 계단이 있습니다.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제 계시록을 읽다가 제가 되게 맨날 좀 비평했던 교회, 그렇죠? 차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토해내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렇죠? 예수님을 쫓아낸 교회, 그렇죠? 눈 멀었는데 눈 먼 걸 알지 못하는 교회, 더러운데 더러운 걸 알지 못하는 교회, 그렇죠? 이 본문을 읽다가 예전엔 이런 심각한 교회, 이런 문제 많은 교회, 한국교회 이런 모습 있지 않나, 우리 교회 이런 모습 있지 않나, 하나님은 쫓겨나셨는데 여전히 본인들이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막 좀 비판하는 마음들을 갖고 읽었었는데 그 본문을 읽다가 저는 그 구절에 다시 다가왔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에도 하나님은 다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껍데기만 남은 교회를 가지고도 희망을 얘기하시는 분이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이 병에 빠졌고 자기가 잘못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명과 힐난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희망을 얘기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기 정죄가 되지 않도록, 치유를 향한, 그렇죠? 진단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문제는 알되 거기서 희망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들이 평온할 때, 여러분들이 평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며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평온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세요.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서십시오.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자로 서십시오. 평온할 때 자고하지 마시고 내가 평온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울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세요. 내 평온이 내게 자만이 되지 않도록, 내 평온이 내게 안일이 되지 않도록 내 평온의 역량을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실망의 날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동역자로 서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동역자로 서지만 조금 더 잘, 조금 더 쉽게,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평온의 날 자만과 안일을 좀 내려놓고, 우리는 평온해지면 자만해지잖아요. 자기 생각을 되게 확신하고, 안일이잖아요. 자기 먹고 사는 것만 딱 생각하고, 그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십시오. 세 번째, 하나만 보지 마시고, 하나만 보지 마시고 내 자신에서는 타인에 대해서는 절대 조급하게 하나만 보고 그를 칭찬하거나 힐난하지 마시고, 그가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잘하는 부분을 얘기하시고, 그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되 마치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것처럼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가 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히, 우리가 겸손히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시야를 열어놓고, 겸손히 하나에 매몰되지 않고 시야를 열어놓고 내 인생에 주시는 역량과 기회를 하나님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날이 오건 그 날에서 여전히 함께하는 희망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내가 한 곳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양날개, 내 삶의 전반을 한편에서 겸손히 바라보고 내게 주신 역량과 기회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신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절망의 날들이 찾아와도 거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있는 희망을 더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시편 1권의 마지막이 저희가 내주는 묵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의 매몰된 시야를 다시 한번 여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에게 같이 있었던 마음이 있다면 이것들을 베푸시며 여러분들의 또 위기의 날이 있다면 그런데 희망을 보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한 걸음을 가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한번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하나님은 날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날 보고 어떻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혹시 나는 되게 의롭고 문제가 없고 쟤들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엔 난 그냥 수근수근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혹시 살만하게 해줬더니 주변 사람 어려운 건 하나도 쳐다 안 보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닐까요? 내 생각엔 내가 지금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넌 나랑 걷고 있잖아. 다 해결될 거야. 걱정하지 마. 이런 동역자는 아닐까요? 혹은 하나님 보시기에 넌 정말 나랑 함께해서 가난한 자를 돌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쓰러져도 나를 일으킬 거고 네가 병들어도 내가 치유할 거야. 왜? 넌 내 함께 가는 동역자고 내 친구이고 내 동료니까 라고 말해주신 게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케이스가 다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사람 모습이 되게 다른 거 아시죠? 수근수근하는 사람은 지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병들고 힘든 사람은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야는 달라요. 우리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십니까? 내가 내 시야에 묶여있지 않고 그 시선을 알게 하시고 나는 실망했는데 하나님께 희망을 얘기하신 것에 희망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나는 자만했는데 하나님께서 겸손으로 가신 분에 내가 겸손을 갖게 하시옵소서.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또한 소망을 품을 것은 소망을 품으시며 우리 자유롭게 15분 정도 들은 말씀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